다시 한번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참 엄혹하다 그런 예보가 있는데요.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시고 정말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느헤미야가 주도한 성벽 재건 공사가 이제 완료되는 것, 모두 다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대적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공격했어요. 네, 어떻게 공격했냐 하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는 방식으로 공격하고 또 공격했습니다. 네, 느헤미야가 거기에 흔들릴 법한데 흔들리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 느헤미야가 늘 염두에 두었던 그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늘의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방식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뚫어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대적들이 주고자 했던 그 두려움은 느헤미야의 몫이 아니라 그들의 몫으로 되돌아가는 것,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한 번 더 띄워주실까요? 지난주 마지막 말씀이었는데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성벽이 모두 다 완성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두려움을 주려고 했는데 되레 그들이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들이 낙담했다. 그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가 그 설교를 잠언의 이 구절로 매듭을 지었는데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성도로 살아가는 건 결국 이걸 배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구나. 우리가 사람을 너무 많이 염두에 두고 계산하고 또 판단하고 계획하면 결국 올무에 걸리는구나. 오히려 여호와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궁극적인 안전, 그 평안이 내 삶에 주어지는구나. 이것을 배워가고 터득해가는 게 바로 성도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남겨주셨어요. 하나님에 관한 놀라운 점은 그분을 두려워하면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나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한 분만 오롯하게 두려워하면 다른 것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국 다른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들, 사태들, 상황들을 두려워하면서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상황들, 사태들이 녹록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느헤미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그분 한 분만 경외하면서 뚜벅뚜벅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이적들을 나타내 보여주실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저도 비록 제가 아직 젊은 목회자지만 제 삶에 그런 흔들거림이 참 많았어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제가 잘 보이고 싶기도 했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좀 좋은 평가를 내려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많이 이끌리면 이끌릴수록 제 삶이 꼬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떼어갈 때 우리의 삶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벽들이 세워지는 경험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성도다.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벽이 완성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잘 살았더라, 뭐 행복했더라 이러면 좋은데 놀랍게도 성경이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다 못 살펴봤는데요. 그 이후에 이런 말씀이 이어져요.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7절인데요.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유다의 귀족들 중에 나쁜 놈이죠. 삼발랏 도비야 패키지인데 그 도비야하고 내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다의 귀족들 중에.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 친일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가까이 귀족들로. 자, 어떤 상황이었나 그 다음 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아, 확인해 봤더니 도비야라는 사람은 유다 귀족의 사위예요. 통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랴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도비야의 아들이 유다 귀족의 사위가 된 것입니다. 또 그런 식으로 결혼관계, 정략적 결혼관계로 그들이 묶여 있었던 거예요. 유다의 귀족과 도비야, 이 나쁜 놈이 그렇게 엮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그 유다 땅에서 그와 도비야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느헤미야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변의 상황들이 전혀 녹록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귀족들의 여러 가지 방해 공작들을 뚫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성벽 재건 공사를 이루어가야 했으니 느헤미야가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자, 두려움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나요. 끊임없이 이 도비아라는 작자가 유다 귀족들, 자기들과 이제 동맹을 맺은, 자기와 동맹을 맺은 그 세력들을 앞세워서 그 유다 귀족들은 도비아의 선행을 느헤미야 앞에 계속 이야기하고 또 느헤미야가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도비아에게 전하는 방식으로 유다 귀족들이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정보들을 취합하고 있는 도비아가 느헤미야에게 자꾸만 편지를 해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여전히 그 두려움이라는 그 포인트를 계속 자극하는 방식으로 괴롭힙니다. 새번역 성경이 조금 리얼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그 유다의 귀족들은 내 앞에서도 서슴없이 도비아를 칭찬하고 내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그에게 일러 바쳤다. 그래서 도비아는 나에게 협박 편지를 여러 통 보내서 위협하였다.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거죠. 자, 성벽이 재건되고 두려움은 그들의 몫이 되었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공격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매듭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왜 기록됐나 어제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저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아마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평생 두려움과 싸워야 한다고 하나님이 일러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신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느 한순간 두려움을 극복했다고 짠! 나 이겼어! 나 승리했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또 쳐들어오고 또 쳐들어오고 또 자극하고 또 자극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침투해 옵니다. 좀먹어와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평생 두려움과 싸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여러 가지 사람으로 인한 사태로 인한 상황으로 인한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우리의 걸음을 떼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실 겁니다. 그게 성경에 매우 매우 일관된 약속이에요. 때로 하나님보다 두려움이 크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때로 하나님보다 두려움이 강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때라도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 그분만 두려워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 끝에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보장을 허락해 주시겠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인용해드렸던 그 책인데요. 존 비비어 목사님 책인데 한 꼭지 더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를 결국 섬기게 된다. 언제 어디서나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분을 섬기게 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게 된다. 그 사람에게 이끌려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보다 눈앞에 있는 사람의 심기를 건드릴까 더 신경 쓸 때가 많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끌려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아름빛교회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만 오롯하게 두려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아 살아가겠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반드시 볼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편 들어주시는지 내가 하나님만 두려워할 때 반드시 그런 방식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 다음 두 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호와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피하십시오. 그분께 피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거나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성경이 지혜로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평생의 삶은 결국 그것을 터득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이렇게 우리가 잘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힘주어서 꽝 도장을 찍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만 두려워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약속하고 또 보장하시고 또 보장하셨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서 그분만 높이면서 그분께만 집중하면서 걸어가는 진짜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내 편 들어주시는지 우리는 반드시 확인하게 될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오늘 7장 우리가 읽었던 넉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 성벽이 다 완성된 후에 느헤미야가 했던 몇 가지 중요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에 담긴 의미를 한번 찾아보는 걸로 설교를 가름하려고 합니다. 성벽 완성 그 후에 한 일들 첫 번째.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을 세우다, 예배를 세우다.
자, 사람을 세우다, 예배를 세우다. 자, 어떤 장면이 펼쳐지는지 보겠습니다. 1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건축되며. 자, 문짝을 달고. 지난주에는 문짝은 아직 성문은 못 달았다 그랬었어요. 자, 문짝까지 달고. 그래서 완공이 된 거죠. 공정률 100%가 된 겁니다. 자, 그 중에 일단의 사람들을 세웁니다. 첫 번째는 문지기를 세워요. 문지기와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렇게 7장 1절이 펼쳐져 가고 있어요. 문지기라는 것은 경비병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성문까지 성문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성문은 아홉 개였어요. 그 성문마다 저마다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들이 온종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교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비책을 딱 완비한 거죠. 그렇게 성문을 담당하는 또 성벽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다 세운 후에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놀랍게도 두 부류의 사람을 세웁니다.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문지기를 세운 건 알겠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에 버금갈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던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누구?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 자, 왜? 왜 느헤미야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을까요? 묻지 마라. 알아서 좀 해라. 예.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자, 아마 딱 대본의 느낌을 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배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 공동체는 예배의 공동체였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예배를 다시 원활하게 잘 드릴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그 조직을 정비한 것입니다. 노래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 예배를 섬기는 레위 사람들을 다시 정비한 거예요, 그 조직을.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그렇게 정책을 펼쳐간 것입니다.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두는 것만큼이나 내적으로 예배 공동체를 단단하게 세워가는 게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성벽에 문을 달고 문지기를 세우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의 준하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 예배를 섬기는 그 섬김이들을 세웠다라고 오늘 성경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들도 다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진실한 성도들은 다 알고 있어요. 내 삶에 예배로 인한 은혜가 고갈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할 수가 도무지 없을 때 여러 상황과 사태 속에서 또 교회라는 어떤 조건이 좀 여러 가지가 어려워서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정말로 뜨겁게 한 마음으로 예배하지 못할 때 그때 내 삶이 얼마나 팍팍해지는지 얼마나 목말라지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배 공동체가 잘 세워져서 단단하게 모든 회중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하게 될 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맹함을 주는 것 우리 성도들은 경험하죠. 느헤미야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지기들만큼이나 우선적인 가치로 이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을 세팅했던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 뭘 경험하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능력을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내가 다시 한번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기꺼이 살아가야지. 그런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에게는 활력과 힘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그 성도가 단단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첩경이 어디에 있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다 예배에 달려있는 겁니다. 아름빛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아름빛교회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진짜 그런 아름다운 예배 정말로 충만한 예배를 공급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자연스럽게 우리 아름빛교회의 예배를 섬겨주시는 귀한 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찬양팀 한 분 한 분 너무 수고 많으시고 또 세션으로 이분들은 6시 뭐 6시 반 이렇게 나오세요.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고 또 예배 공간 안에 저 뒤쪽에 이제 형제님들이 때로 예배를 두 번씩 섬기기도 하세요. 음향, 영상, 조명, 자막 이런 걸로 섬기시는 분들이 계신데 특별히 저는 이제 그 제가 이렇게 설교 원고를 드리거든요. 성경 인용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왔다 갔다를 많이 합니다. 저분들은 늘 이렇게 긴장한 상태로 요 예배를 섬기셔야 되죠. 또 안내팀께서는 예배하러 오시는 모든 회중들을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콰이어는 대단히 또 준비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다락방이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한 마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추운 곳에서 또 주차부가 봉사를 하시고, 또 헌금 계수로 또 섬기시는 계수팀이 있고, 또 곳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봉사의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배 공동체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새가족분들을 신방하고 여기도 이제 대부분 제가 1대1로 만났는데 아름빛교회에서 예배하면서 따뜻함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평안을 느끼고 내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마음이 열리고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예배를 경험하게 됐다. 우리 아름빛교회가 오래오래 이러한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1, 2부 때는 하지 않았는데 모든 예배를 섬기는 섬김이들을 위해서 박수로 한번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에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예배하시는 모든 회중들도 예배를 세우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름빛교회 예배를 세워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 어떤 중심, 어떤 태도, 어떤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리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그런 간절하고 사모하는 그런 열망이 있기 때문에 아름빛교회 예배를 통해서 구석구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공동체의 예배를 세워주시는 예배의 섬김이들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 하던 걸 하니까 저걸 따라 쳐야 되나 고민하셨죠? 네. 1, 2부 때는 안 했어요. 근데 왠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연말 연초여서 여러 가지 이제 의사결정들을 좀 해야 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이렇게 강조해드려서 그 중등부 상황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돼요. 중1이 40명이 되는 그 친구들의 눈동자가 달라지고 키도 쭉쭉 크고 그 친구들이 나중에 청년이 될 텐데 중등부가 지금은 여기 이쪽에 보면 별빛홀이라고 있어요. 그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년 이제 40명의 6학년이 올라가면 별빛홀에다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는데 이제 결국은 시간과 공간을 조금 조절을 해서 중등부가 저쪽에 있는 달빛홀이라고 지금 유년부, 소년부가 예배드리는 그 공간으로 가기로 하고 조금씩 이렇게 예배 시간과 공간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중등부를 보내놓고 났더니 중등부 이제 예배를 담당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가서 봤더니 별빛홀하고 달빛홀이 악기 세팅이 달라요. 별빛홀은 풀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달빛홀은 그거보다 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요청을 하는 거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악기를 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를 사달라는 말도 무겁지만 예배를 제대로 드릴 테니까 악기를 사달라. 어떻게 사줘야 되겠습니까? 안 사줘야 되겠습니까? 네, 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드리겠다니까. 네, 여러분 저도 중등부 때 하나님 만났거든요. 우리 그 중학교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김정은이 무서워서 못 쳐들어온다는 한국당의 중학생들을 정말로 섬기는 그 중등부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다음 세대 부서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 예배하다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진하게 하나님 한번 만나면 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닌가. 예배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남녀노소를 막론한 모든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분의 은혜 가운데로 초대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 공동체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성벽 완성 그 후에 한 일들 보니까 자, 두 번째 사람을 세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십을 세우다. 두 번째 꼭지인데요. 2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자, 느헤미야는 총독인데요. 자기를 보좌해서 예루살렘을 통치할 두 명의 리더십을 세운 겁니다. 한 명은 내 아우 하나니라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영문의 관원 하나냐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앞에 나오는 내 아우 하나니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냐 하면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의 형편을 느헤미야에게 일러줬던 사람이 있어요.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그 소식을 전해줬던 느헤미야의 오랜 그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내 아우 하나니라는 사람을 중용해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고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느헤미야 하나니 또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은 하나냐라는 사람이에요. 영문의 관원, 관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 이름만 하나니, 하나냐. 여러분 이름이 어때요? 비슷하죠? 찾아봤더니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 느낌 그대로예요. 이 이름에 담고 있는 어근이 같습니다. 하난이라는 이름을 써요. 하난이라는 어근을 가지고 하나니, 하나냐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 하난이라는 그 단어에서 이제 파생된 이름인데 그 두 사람의 이름의 뜻이 놀랍게도 같아요.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 이름도 잘 지어야 되겠더라고요. 예,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이름값 하는 방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세요. 하나니, 하나냐 둘 다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그 하나니라는 용례가 어디에 쓰이냐면요. 제가 예배를 마치고 축도할 때 암송을 하죠. 그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은혜가 하나니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이름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남자들인데 김은혜, 이은혜 이런 이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튼 근데 느헤미야가 이 두 사람을 이제 중용해서 느헤미야와 함께 또는 느헤미야를 대신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다스리게 한 거죠. 이름이 좋아서 뽑았나? 이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그 뒷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절에 자 한번 7장 2절 띄워주시고요.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파란 글씨는 여러분이요. 시작.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잠깐 띄워주십시오. 하나냐라는 사람에 대해서 중요한 묘사를 성경이 꺼내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첫 번째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대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태도가 우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래요. 자 여기서 퀴즈 드리겠습니다. 혼자 좀 하지 맨날 저렇게. 네, 잘 보십시오. 하나냐가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충성스럽게 되었을까요? 네, 순서는 이렇게 쓰여 있지만 하나냐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면모가 있었기 때문에 매우 매우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삶에서 충성스러움이 배어나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바르게 경외하면 충성스럽게 됩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이 우연이 아닌 줄 알고 마음 담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요. 그 성경이 말하는 인재상이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일에 마음을 담는 거죠. 충성스럽게 자신의 삶을 살아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하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재상이에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더 우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눈앞에, 하나님을 존전에 딱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드러나 있어요. 그중에 한 대목만 살펴볼 텐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에 모세가, 이 중에도 그런 분 계실 텐데 자기에게 온 일을 남한테 못 맡겨요. 완벽주의여서 남이 하는 게 영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합니다. 그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18장 13절인데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이건 뭐 형벌을 주는 게 아니라 백성의 여러 가지 민원들을 처리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는 사람이에요.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너는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이게 어떤 그림이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관공서나 은행에 갔어요. 가서 일을 처리하려고 대기표를 뽑았는데 101번. 그런데 창고에는 사람이 한 명인 거예요. 모세. 그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 혼자 앉아있고 여러 명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쫙 서가지고 하루 종일 모세 만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내가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서 일일이 이렇게 판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거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이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할 것이다. 오래 갈 수 없다 이 방식으로는. 이 일이 너에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유명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웁니다. 그 다음 절, 너는 또 모세에게 이드로가 제안하는 거예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너에게 쉬울 것이다. 이 방식으로는 오래 못 간다.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돌보도록 해라. 자, 그 앞절 한 번만 넘겨주실까요? 근데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했던 내용을 잘 보십시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했으면 뭐 여러 가지 뭐 업무 능력이 뛰어나다던가 좀 일머리가 있다든가 센스가 있다든가 뭐 이런 일을 할 법한데 그렇지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어떤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존전해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진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그 자들을 살펴서 세워라. 그래서 그들을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으로 너가 세워가라.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워야 한다. 성경이 말하는 인재상은 그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존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은 원합니다. 성경이 인재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또 성향과 기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의 삶에 주신 그 은사를 따라 그런 어떤 면모들이 쫙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때로는 충성스럽게, 때로는 진실하게, 때로는 이런 악한 이익을 싫어하는, 미워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동체를 섬기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께 제자훈련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름빛교회 1기 제자훈련 수료식인데 저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어요. 뭐냐 하면 뭐 나중에 다 순장하셔라 이거는 아니고요. 우리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이 가능하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 속에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1, 2부 때도 분위기가 요상하더라고요. 네. 방금까지 표정이 좋았는데 그거는 아니지요. 물론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꼭 한번 정말 그 훈련의 그 여정에 여러분이 발을 담가보셨으면 좋겠어요. 홀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존전해서 살아가는 것 같이 하루하루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이라는 과정이 여러분에게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은 아니시죠? 네. 네, 아무튼 꼭 여러분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제 만나게 될 많은 믿음의 지체들이 또 때로는 순장님께서 격려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때 내 삶에 어떤 열매들이 맺히는 것.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일상 속에서, 가정에서, 또 나라는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어떤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는지 함께 확인하는 게 바로 제자훈련의 과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전형이세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충성스럽게 살아가셨던 분이에요. 히브리서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늘 깊이 생각하며 너희가 살아가십시오. 자, 어떤 내용인지 그 다음 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자, 시작.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도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예수께서도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께 충성하셨대요. 예수님의 중요한 면모가 충성입니다. 근데 사복음서를 다 뒤져보면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을 두려워하셨다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을 건네시지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빌라도 앞에 섰을 때도 빌라도를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당당하게 맞서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이신 거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딱 모시고 살아가시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예수님 그분에게 맡기신 그 모든 사명을 끝끝내 충성스럽게 감당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롤 모델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존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에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꼭지입니다. 성벽 완성 그 후에 한 일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연약한 중에도 마음 다해 성을 지켰다.
놀랍게도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연약한 중에도 마음 다해 그 성을 지키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느헤미야가 그 하나니 하나냐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지시를 하는 거예요. 하명하는 겁니다.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자, 하나니와 하나냐에게 일종의 오더를 준 겁니다. 근데 어떤 오더냐 하면 성문을 늦게 열라는 거예요. 자, 해가 떴다고 바로 열지 말고 해가 한복판에 떴을 때까지, 중천에 떴을 때까지 성문을 열지 말라고 지시를 해요. 왜냐하면 주변에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력들의 동태가 어떤지를 살피고 그때 비로소 문을 열라. 그러니까 성문을 언제 열고 닫아야 될지를 하명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탁은 뭐냐면 이 성의 아직도 상황이 위태로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각각 자기 집 앞을 파수하도록, 자기 집 앞을 좀 나와서 어떤 시간대를 딱 정해서 좀 지키도록 그렇게 전체적인 것들을 잡아가요. 네, 그게 바로 느헤미야가 했던 일인데 4절의 말씀이 묘합니다. 그 다음 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요게 예루살렘 성의 지금 형편이라는 거예요. 자, 이 느낌이 좀 어떻게 밝고 힘있어 보여요? 약간 좀 불안해 보여요? 약간 불안해 보이죠? 성은 광대한데 주민은 적고 주민들이 살아가는 집들은 미처 건축하지도 못했다. 성벽을 세우는데 혈안이 되고 거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살아갈 집이 마땅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안하죠.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고 가옥은 미처 건축되지 못한 상황에서 예루살렘 백성이 느헤미야와 함께 한 걸음씩 떼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방비라고 하기에는 2%가 아니라 50% 이상 부족한 그런 느낌을 지금 풍기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끝나요. 이 다음 절 5절부터는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이렇게 약간 묘한 여운을 남기는 방식으로 끝내고 있는 거예요.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고 가옥이 미처 건축하지 못한, 건축되지 못한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의 끝이에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상태에 있는 예루살렘 성, 또 이 공동체 어떻게 됐을까요? 저것도 함정이네. 놀랍게도 이 성이 보존됩니다. 이 성이 보존되고 이 공동체도 지켜져요. 그리고 이 공동체, 이 성을 통해서 4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예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연약했고 그들은 불안정했고 여러 가지 방비가 완벽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을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도 읽을 줄 알아야 되지만 성경을 전체 쫙 펼쳐놓고 통시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4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 공동체 한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불안 요소가 가득했던, 연약해 보였던 예루살렘 공동체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켜주셨다. 그것을 이렇게 성경 전체 스토리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그림 언어인 것입니다. 이렇게 불안한 이야기가 도리어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도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우리의 모자란 지혜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우리의 흔들림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불안 요소,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합니다. 그게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오점을 갖고 계신가요? 어떤 불안함이 있습니까? 어떤 불안정성 속에 여러분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 예루살렘 성을,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친히 파수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보존돼요.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가정이라는, 일상이라는 성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요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그런 불안정성 속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준 그 일을, 맡겨주신 그 일에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성을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그 모자른 부분, 그 연약한 나머지 비어있는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예요. 마지막으로 시편 말씀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경험한다는 거죠. 주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주님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런 경탄의 고백을 쏟아내게 하신다는 거죠.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자, 21절 같이요. 자,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성이 되어주시겠다.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파수하시는 견고한 성이 되어주실 것이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다. 그게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아름답게 걸어가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친히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께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신뢰하고 의지하는 진짜 성도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연약하고 흔들거리고 있었던 예루살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불안 요소도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함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더욱 하늘의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오롯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주께 피하는 자들을 위해 쌓아두신 은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와 속한 가정, 이들의 일상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강한 성벽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의 그늘 되시니 낮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갑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다는 거, 부족함이 있다는 거, 모자람이 있다는 거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안다. 그런데 너 나만 바라봐라. 나만 두려워하고 나에게 시선을 맞추고 나만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해라. 그 끝에 그 부족함 내가 채워주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그 모자랐던 부분 다 채워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보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 있는 모든 연약함, 부족함, 모자람 그 모든 것들을 상회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이 여러분의 삶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에 지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견하는 믿기의 한 분 한 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 부족함, 모자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과오도 있습니다.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한 달의 미스들도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여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여호와 한 분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 존전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그 끝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온상했고 혼란했고 연약하고 부족했던 이 예루살렘 목동체를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주시고 보존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되어주셔서 이 공동체를 끝까지 유지하여 주셨습니다. 그 땅 가운데 목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만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불광으로 만들어 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여 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의 걸음걸음을 속한 가족과 귀한 자녀 청년들의 삶을 이들의 일상과 생업의 현장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시며 신실하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속한 가정과 귀한 자녀들 소중한 청년들의 삶에 이들의 생업과 일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